그 전에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소낙비가 쏟아지는 화요일 저녁에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가만히 해보니까 또 다른 말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보일러 고장난 화요일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추운 날씨에 교회가 아직 또 춥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스가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도 보일러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조금 추운 날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 곁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보일러를 켜지 않아 가지고 영적으로 차가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대 소망 40장 호수의 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다들 가난한 시대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본 이 군중들에게는 굉장한 흥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야, 이제 이 나라가 살판이 났다. 저런 분이 왕이 되면 정말 이 나라는 세계에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우리라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에 동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누구까지 이렇게 옆에서 부추겼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렇게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그 군중들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동조하고 부추기고 하는 일까지 제자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망 378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의를 이끄시거나 존경을 얻고자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일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명예나 인간적인 존경은 참으로 하찮은 것입니다. 인간의 존경과 명예는 어쩌면 하루아침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뭐 굉장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떠받드는데 그 자리만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무시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명예와 존경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런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속 승진을 한 모양이에요. 옆 사람들이 뭐 다들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우쭐했었는데 뭐 회사 이런저런 일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만나니까 사람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존경이나 명예는 자리를 보고 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자기가 느꼈다. 그런 이제 실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에 동요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답답하고 한심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에 무관심하신 것이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한심한 제자들이 그런 생각까지 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신앙하고 예수 잘 믿으면 굉장한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만사 형통하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받으면 교회마다 미어져 나갑니다. 그런 예수를 왜 안 믿겠습니까? 복 많이 받고 만사형통하는 왜 안 가겠습니까?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 뭐 잘 살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영광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도 내가 누군지를 모를까? 심지어는 어떻게 이 제자들까지도 이 모양인가? 아주 속이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한 번도 비슷하게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표정으로 아주 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너희는 배를 타고 저쪽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아 여기서 예수님만 한 말씀 하시면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 잠깐만 참으시면 되는데 아니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할 수 없이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배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같이 안 가셨을까요? 하루 종일 주님은 백성들하고 같이 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떡 나눠주시고 한 일하고 기도를 못하셨습니다. 다 보내고 주님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이곳에서 정말 간절하고 열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분별력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하고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매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 정말 기도 열심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열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뭐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참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불만이었겠습니까? 아,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 맥없이 이렇게 물러섰을까? 그때 좀 더 예수님께 간절히 권하고 또 말씀을 예수님께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물러섰을까 하고 자신들을 원망까지 했습니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하면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관원들에게 되게 존경받았겠습니까? 무시당했겠습니까? 아, 그건 말할 수 없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관원들이 아주 한심하고 답답하고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취급을 받다가 아, 지금 수천 명의 군중들이 일어나서 왕을 세우려고 막 하는데 아, 거기서 왕 되면 정말 그동안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텐데 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러니 이 제자들이 화가 날 만도 한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8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바리새인이나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몰아붙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거짓말쟁이들,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 시대소망에 보면은 심지어는 제자들이 하도 의기소침하게 되고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못 세운 것이 억울해가지고 그런 의심도 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예수가 진짜 사기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친족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죽 못났으면 거길 갔느냐? 아니, 그 많은 교회를 두고 하필이면 그 이단 중에서도 이단인 거기를 갔느냐? 그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말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군대 이동 해가다가 이제 최전방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포대자루 하나 메고, 그 더블백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메고 이제 전방 부대에 도착했는데, 대위 계급장을 단 사람이 쭉 앉혀놓고, 너 어디 다녀?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졸로 물어서, 저는 삼육신학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안 좋아서 신학대학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말이야. 사람, 예? 저도 뭐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그 답답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취급을 항상 받고 다니니. 그러니 제자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훤히 보십니다. 그래서 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 제자들이 오려 하는 것은 전혀 그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지워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셨습니까? 격렬한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지금 뒤집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억울한 생각 지금 들겠습니까? 막 죽을 판인데. 여러분, 손가락 칼로 비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손가락 다친 거 이게 지금 생각이 납니까? 아, 그 어디로 날라가 버리고 발이 부러진 게 지금 큰 일이듯이 지금 뭐 이런저런 일로 기분 나쁘고 이렇게 그냥 속 답답하고 가고 있는데 아,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지금 막 넘어지고 죽을 판인데 지금 그 생각 날 겨를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물하고 태풍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별이 총총히 있던 그런 날씨였어요. 별이 아주 청명하던 날씨에 갑자기 변하고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소망 380페이지에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에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애를 쓰고 노를 젓고 그렇게 했지만 뭐 좀처럼 배가 안정이 안 되고 바람은 멎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구나. 이럴 때 주님이 옆에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은근히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이제 위태롭게 되니까 주님이라도 옆에 계셨으면. 원망하던 분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던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역경을 만나니까 뭐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이 광풍을 금방 잠재우실 텐데.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거기 시대소망에서 따온 38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01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조치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폭풍에 시달리는 무엇을 실은? 귀한 짐을 실은 배를 같이 따라가고 계셨다. 그 귀한 짐이 뭡니까? 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불평하고 낙담하고 인간적인 명예욕과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결국에 가서 그들은 뭐가 될 사람들입니까?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주 값지고 고귀한 짐이 그 배에 실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가 가라앉도록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얼핏 나요. 지금 이미 고인이 되신 김현성 목사님, 호남 합회장님 하시다가 연합회 총무부장 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좀처럼 외국을 안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고공 공포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겁이 나가지고 외국 출장을 거의 안 나가십니다. 그래, 어쩌다가 피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한 번. 비행기를 타셔가지고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행기가 왜 떠는데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앞에 의자를 붙들고, 얼마나 꽉 붙들었는지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앞에 의자를 붙들고 있었대요. 떨어질까봐. 그럼 그거 붙들면 안 떨어집니까? 그런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신겨운 목사님이 그냥 태연하게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얼핏 들었는가 하면은 신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이 비행기를 탔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 비행기를 안 떨어뜨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돼가지고 간신히 여행을 끝냈다고 그래요. 아, 이 지구를 배로 비유한다면 이 벌써 뒤집혀 버렸을 지구입니다. 죄악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뒤집혔을 배입니다. 이 지구를 배로 본다면. 근데 왜 안 뒤집히는지 아십니까? 왜 안 뒤집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맞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사방에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든 천사들에게 아직 산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놓지 말라. 지금 이 지구가 뒤집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아직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요동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동치는 그 배에 정말 잠시 후에 온 세상에 이른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뒤집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지키고 계셨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그들이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다 포기하고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구조를 받았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풍랑이 밀려올 때,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과 고민스러운 일들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쫓아갔듯이 주님이 제자들을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살핀 것처럼 제자들을 돌보셨듯이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뭘 타고 오셨습니까? 뭘 타고 오셨어요? 예? 신발 타고 오셨어요. 신발 타고. 그냥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을 봤습니까? 제자들이 생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아, 물에 그 아마 허연 옷을 입었겠지요. 허연 옷을 입은 유령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이구나. 여기 보면은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지쳐있는 영혼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혹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육신의 일에 몰두해서 그 일로 지쳐있는 영혼들은 주님을 의식하고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끔 저녁이 되면 창가로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루터는 엄청난 장벽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힘과 세력을 가진 로마 교회와 가톨릭과 지금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창가로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당신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봐 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서 지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 것입니까? 사단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잡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파도 속이지만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얼마나 참 큰 희망과 위로의 소리입니까? 지금 파도가 요동치는 그 배전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지금 막 넘어지려고 하는 판에 뭐 유령은 나타나는 것 같고 정말 겁에 질려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오시니 아 이게 얼마나 참 희망찬 소식입니까?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또 급해가지고 참 베드로는 정말 급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아, 나도 좀 물 좀 걷게,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덜썩 내려가겠습니까? 아, 그런데 베드로는 탁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저걱저걱 걸어왔습니다. 근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자만하는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아이고 저 한심한 친구들. 아 이렇게 믿음이 좀 있어야 이런데도 걷고 하지. 저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저 친구들이 장차 뭘 할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만심이 순간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었나 봐요. 저 뒤에 있는 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겠지? 부러워하겠지? 하고 싹 돌아서는 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가라앉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에게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곤경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파도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우리 어려움 닥칠 때 파도를 보지 말고 우리의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는 동안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참 또 하나의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예? 예수님이 불렀어요? 자기가 나서셨어요? 불렀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부르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 불러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의 장래를 내다보시고 그가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불러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현실로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죽도록 두시겠습니까? 천만에 죽도록 두실 리가 없어요. 베드로는 안 죽습니다. 할 일을 해야 죽지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기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섭리로 일을 불러내셔서요. 이성진 집사님 그때 저쪽 어딘가에 어디서 그 예식장에서 전도회 할 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제일 앞에서 그냥 눈이 땅글땅글해가지고 열심히 들으시더라고. 순복음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이를 불러내셨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서 무슨 일인지를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이르기까지 집사님은 사단의 해를 당치 않으실 겁니다. 예. 요즘 한 분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남은 자손이 된 것이고, 남은 자손은 이 시대에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지나가십시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보시면 어떨까요? 네? 너는 두려워 말라부터 자기 이름을 한번 대고 읽어볼까요? 그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 김대성은 두려워 말라. 내가 김대성을 구속하였고 내가 김대성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김대성은 내 것이라. 아 이게 마이크를 저만 대고 해서 저만 크게 들려 죄송합니다만 딱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두 가지 교훈만 취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 이 호수에서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중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하신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우리 최종적인 인생의 마지막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루를, 오늘 하루를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인생의 승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습관을 좀처럼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사는 습관이 좀처럼 바꿔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싶은데 저녁마다 이상하게 뭐 텔레비전 좀 보고 뭐 아이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뭐 이렇게 뭐 설거지 좀 하다 보면은 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기도는 2분밖에 못해. 내일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내일이 되는데 또 이상하게 뭐 이런저런 일로 하다 보니까 1분 30초밖에 못해. 과감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의 승리가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우리가 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뭐 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은 꼭 좋게 개발된 것뿐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유전적으로 타고났거나 자기 어떤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타고난 것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든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만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떼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안전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공포의 밤은 가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또한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부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풍랑이 일던, 그 정말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풍랑은 끝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과 경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의 풍랑은 끝나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부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라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